마가복음 38번 메시지 구속사역을 위한 노예 구주의 준비 다섯 번째 네 종류의 질문 11장 27절부터 12장 34절에서 주 예수님은 네 종류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 문화의 다른 방면들을 대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노예구주께 전형적이며 참된 종교에 관계된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주 예수께 그분의 권위에 관해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며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형적인 종교를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의 근원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11장 27절부터 33절에서 주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실로 종교와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 질문은 정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했는데 이는 신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주님이 부활에 관해 믿는 바를 알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고대 현대주의자들로 여겨질 수 있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질문은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서기관이 물은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이 질문은 성경 해석과 관계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계명이 첫째 되는가에 관계된 성경을 노예의 구주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그분께 물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며 다윗의 주인 그리스도. 이들 네 종류의 질문에 의해 다루어진 문제들은 가장 높은 인간 문화의 성분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질문들은 그리스도, 즉 전체적이며 우주적인 대체이신 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질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반대 질문을 하실 때 스스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 안에서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 여기에서 주님은 다윗이 그분을 주라 불렀는데 어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단지 하나의 사람으로만 알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또한 하나님 자신이므로 하나님 사람이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시험하고 점검했던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단지 나사렛 사람으로만 안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 비록 내가 너에게 솔직하고 정직할지라도 나는 또한 긍휼이 있다. 심지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즉 너희의 창조자이지만 인내함으로 너에게 점검을 받고 시험을 받았다. 만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나의 신성한 본성 안에 있는 자신을 나타냈다면 너희 모두는 살육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비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이 주라 칭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주 예수를 가까이서 따랐던 다른 모든 이들이 주님이 하시는 것을 가까이 서서 지켜보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노예 구주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우리의 선생님은 다윗의 아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분은 주님이시다. 너는 이것을 깨달은 적이 있느냐? 너는 우리 선생이 하나의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주라는 것을 알았느냐? 나는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리라 믿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이 반대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본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면 당신은 이에 대해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선생님이 반대자들에게 그분이 다윗의 아들일 뿐 아니라 또한 다윗의 주라는 것을 계시한 사실로 인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주님을 친밀하게 따른 자들은 그분에 관한 기쁜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그분을 따른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홀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분을 따른 한 무리의 사람들을 그분과 함께 죽음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따르는 자들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우리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친밀하게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인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1년에 하늘에 속한 이상, 즉 우리 존재 안으로 방영되는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12장 37절 당시에 노예 구주는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승인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반대자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이 모두 굴복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기묘한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셨습니다. 확실히 그분의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에 관한 경고. 주께서 모든 반대자들을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에 관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직후에 그분은 계속하여 그들에게 서기관들에 관해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다른 곳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외식이었으며 헤롯의 누룩은 그의 정치적인 부패와 불의였습니다. 서기관들에게는 헛된 지식의 문제, 심지어는 성경의 헛된 지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공허한 방식으로 신학과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 서기관들이 수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주님께 그분의 권위에 관해 묻던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 해석에 관해 주님께 물었던 자가 서기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12장 35절에서 주님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 하느뇨?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이제 12장 38절에서 주님은 특별히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를 바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알고 또한 교리와 신학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의문으로 성경을 알았을지라도 확실히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르침에서 주님은 어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 말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공허한 신학, 즉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의 서기관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옳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허한, 즉 그리스도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의 서기관들은 구약에 따라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관한 빛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람이신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나 가르침에 그의 중심과 실제와 살아있는 본질인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전파자들과 교사들은 선천적으로 달변이어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교리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과 전파 혹은 성경 해석은 인간적인 웅변과 함께하는 사람의 지식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각 메시지의 중심과 실제와 본질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면 그 메시지는 공허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이 성경적인 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각종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모든 가르침의 중심과 실제와 본질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메시지의 중심과 실제와 본질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나 가르침이 박식하고 학구적이고 성경적이며 웅변적이며 많은 성경 지식을 전달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가르침은 오늘날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회복 안에서 가르침을 분별하는 데 기초적인 원칙으로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서기관들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많은 가르침들은 성경적이며 학문적입니다. 가르치는 많은 이들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알며 여러 다른 성경 해석에 능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말에서 중심과 실제와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를 평가하심. 주 예수께서 서기관들에 관해 경고를 하신 후 그분은 가난한 과부의 충성스러움을 평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노예 구주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그분께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의 충성스러움을 표현하는가를 관심있게 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과부의 충성스러움을 평가하셨습니다. 노예 구주의 관찰은 사람들의 관찰보다 더욱 예리합니다. 주 예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 넣는 것을 보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들의 풍부함을 드린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동전, 두닙을 드린 과부는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분은 이같이 헌금하는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헛된 것과 실제의 대비. 주께서 모든 반대자들을 굴복시킨 후에 서기관들에 관해 경고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충성스러움을 칭찬하신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먼저 그분은 제자들에게 공허하고 헛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과부의 내적 실제를 높이심으로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외적으로 사람의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닌 내적으로 사람의 내적 실제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의 상황을 들여다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이러한 조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가난한 과부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었습니다. 11장 27절부터 12장 37절에서 우리는 사람의 문화와 관련된 네 가지 종류의 질문을 보며 곧이어 질문 중의 질문인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을 봅니다. 앞에 네 범주의 질문은 종교와 정치와 신앙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형태의 질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의 헛된 가르침의 공허함과 관련되며, 두 번째는 민리들의 내적 존재의 실재와 관련됩니다. 서기관은 공허하게 말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어떤 자이며, 이 과부는 내적 실재를 갖고 있는 믿는 이를 상징합니다. 이 사건들을 상고할 때 우리는 서기관이 되는 대신에 가난한 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공허하게 말하는 헛된 서기관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가난한 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실제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서기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과부가 될 것인지를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공허한 서기관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충만한 과부가 될 것입니까?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의 회복 안에는 과부와 같이 내적 실제로 충만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부가 없이는 회복이 지속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된 과부들, 즉 내적 실제를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께서 반대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시고 그분 자신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 계속하여 서기관들과 과부에 관해 말씀하셨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작은 집회, 즉 서기관들과 과부에 관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집회를 가지셨습니다. 서기관들에게는 공허함과 헛됨이 있으며 과부에게는 내적 실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재를 귀히 여기고 공허함을 주의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뛰어나게 말을 잘하며 웅변적이고 지식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말을 잘 못하며 웅변이나 지식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내적 실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12장에 있는 두 사건, 즉 서기관들에 관한 경고와 가난한 과부에 대한 평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늘에 속한 빛 아래서 마가복음 12장을 읽을 때 우린 이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의미한 말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서기관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와 가난한 과부에 대한 그분의 칭찬의 의미를 봅니다. 한편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지식적이며 웅변적일 수도 있으나 공허하고 헛될 수가 있음을 봅니다. 다른 한편 어떤 이는 가난하나 실제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가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실제가 있으며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웅변술이나 지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내적 실제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보다 더 민의들의 내적 실제를 입증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이 민의들의 내적 실제를 입증하는 이유는 인간 생활에서 돈이나 물질적인 소유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돈과 물질은 당신에게 하나님께 대한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헛된 것, 특히 말과 웅변과 지식과 교리와 가르침에 있어서 헛된 것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 주님 보시기에 참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귀히 여기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서기관들에 관해 경고하시며 가난한 과부에 대해 평가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주님을 친밀하게 따른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10장과 11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오순절날 이후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삶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상으로 그들에게 되돌아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존재 안으로 새겨지는 마가복음으로부터 오는 연이은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생명주는 영에 자신을 열어놓을 때 이 모든 이상들은 실제적이고 생생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